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이 지난달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중국 해관총서는 20일 발표한 자료에서 러시아로부터 도착한 원유는 지난달 총 1,050만 톤으로 전년 동월보다 44.1%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앞서 지난 5월 기록했던 종전 최대치 971만 톤을 경신한 것입니다. 해관총서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국의 대러 원유 수입은 5,261만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22% 늘었습니다. 러시아산 원유는 서방의 대러 제재와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로 인해 국제 기준치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지만 동시베리아 태평양 송유관을 통한 중국 수요의 증가 등으로 가격 격차가 좁혀져 왔다고 로이터통신은 분석했습니다. 러시아 언론들은 특히 아시아에 대한 러시아의 원유 수출이 활기를 띠고 있다면서 러시아산 원유가 상반기 중국 전체 원유 수입량의 5분의 1을 차지해 중국이 러시아 원유의 최대 수입국이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시진핑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최근 무제한적 파트너십을 선언하고 올해 양국 무역을 2천억 달러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해관총서 이날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러시아의 대중무역액은 전년 대비 30% 급증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러시아가 어제 또다시 흑해 인근의 우크라이나 항구 도시 오데사에 미사일 공격을 가했다고 현지 주지사가 밝혔습니다. 올레 키퍼 오데사 주지사는 오늘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미사일이 한 농업기업의 곡물 적치시설들을 타격해 100톤의 완두콩과 20톤의 보리를 파괴했고 두 명이 다쳤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나흘째 계속된 이번 공습에 우크라이나 방공체계를 피해 흑해에서 저고도로 발사된 칼리브르 순항미사일을 사용했다고 키퍼 주지사는 설명했습니다. 이번 공습으로 오데사 소재 중국 영사관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어제자 웹사이트 게시물을 통해 해당 영사관 벽 표면과 유리창 일부가 공습의 충격파로 인해 떨어져 나갔으며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확인했습니다. 러시아는 최근 흑해 항구 세 곳에서의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재개와 자국 곡물 비료의 원활한 수출을 위해 지난해 7월 체결했던 흑해 곡물 협정의 중단을 선언했으며 이튿날 크름대교 공격에 대한 보복이라며 오데사 항만시설 등에 대한 공습을 계속해왔습니다. 한편 러시아 국방부는 오늘 성명에서 흑해 함대가 흑해 북서부 전투훈련장의 함정 목표물에 대해 대함 순항미사일을 실사격했다고 발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오늘 긴급회의를 열고 러시아의 흑해 곡물협정 중단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했던 이중목적 향상제레탄, 이른바 집속탄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백악관이 어제 밝혔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집속탄이 러시아와의 전투를 위해 배치됐다고 확인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우크라이나로부터 집속탄 사용에 따른 초기 반응을 전달받았다면서 우크라이나군이 집속탄을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집속탄이 러시아의 방어 대형과 기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집속탄은 공중에서 최소 수십 발의 소형 자탄을 살포해 광범위한 지역에 공격을 가하는 무기입니다. 현재 미국, 러시아, 중국, 우크라이나 등을 제외한 111개 나라가 집속탄 불발탄으로 인한 민간인 피해 등을 이유로 집속탄 금지 협약에 가입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13일 미국으로부터 제공받은 집속탄이 도착했다고 확인하면서 러시아군의 방어 돌파를 위해 병력이 집중된 곳에 사용된 것 외에 집속탄을 러시아 영토 내에서는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연계된 해커들이 최근 니콜라스 번스 중국 주재 미국 대사의 이메일 계정에 침투했었다고 미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 등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해커들의 활동으로 최소 수십만 개의 미국 정부 이메일 계정이 해킹됐을 수 있다며 번스 대사의 계정에 대한 침투도 이 중 하나라고 전했습니다. 신문은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의 계정도 최근 미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공개했던 중국 해커들의 광범위한 활동으로 해킹을 당했다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한편 미 국무부는 관련 질문에 대한 구체적 언급을 피한 채 해당 간첩 활동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잠을 잘 자는 것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지요. 일이 많아서 잠을 충분히 못 잤거나 환경이나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자면은 머리도 맑지가 않고요. 기분도 몸도 정상과 다르다는 것을 바로 느끼게 됩니다. 자, 수면 부족으로 생긴 피곤을 해결하는 슬립 뱅킹 이론을 소개한 미국 CBS 보도가 있어서 오늘 소개해 드립니다. 자, 슬립 뱅킹. 직역하면 수면 예치하기라는 뜻입니다. 돈을 은행 계좌에 넣어뒀다가 꺼내 쓰는 것처럼 잠도 시간이 있을 때 자두면 좋다는 겁니다. 주말이나 쉬는 날에 잠을 더 자거나 낮잠을 자는 방법으로 수면 부족을 해결하면 궁극적으로 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는 미국 신경생물학자들의 연구 내용인데요. 월터 리드 국립군사의료센터의 실험실과 또 30여 건의 연구로 이 슬립 뱅킹, 수면 예치약의 효과가 확인됐답니다. 물론 잘 알려진 대로 매일 뭐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숙면을 하고 수면제 도움받지 않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건강한 방법이지만 직업적으로 잠을 잘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육아 때문에 설치게 되는 잠은 어쩔 수가 없는데요. 이럴 때 잠 잘 수 있을 때 가능할 때 몰아자는 방법으로 나중에 피곤한 상태를 대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잠을 충분히 자두면 잠을 잘 못 자서 생기는 피로를 덜 수가 있고요. 그런 상황이 길어진다면 또 잠을 자는 방법으로 축적해놓는 그런 원리입니다. 하지만 몰아자는 잠에도 황금 규칙은 있습니다. 무조건 많이 자는 것이 아니라 매일 1시간 정도씩만 밤에 더 자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요. 그것이 어렵다면 주말이나 쉬는 날에 가능한 한 충분히 잠을 많이 자두는 것, 그리고 낮잠이라면 20분 정도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설명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오늘의 주간 프로그램 뉴스 따라잡기입니다.
We're not considered French and they only look at the color of our skin. Where we come from even if we were born in
오늘은 프랑스 사회의 인종 차별 논란과 이민자 문제 살펴보고요. 이번 주 뉴스 속 인물은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입니다. 뉴스 따라잡기는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 나우 그리고 미국 정치 ABC 순서 뒤에 이어집니다. 네, 이곳 워싱턴 DC는 지금이 7월 21일 금요일입니다. 아침 9시 8분이 막 지났습니다. 현재 기온은 23도고요. 구름 조금 끼었습니다. 북한의 날씨는 어떨까요?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7월 22일 금요일에 북한 대체로 흐리고 대부분 지역으로 가끔 비가 내립니다. 토요일까지 내리는 비의 양이 평안도와 황해도는 100에서 150mm 정도 되고요. 내륙은 200mm 이상의 비가 예고돼 있습니다. 최저기온은 16도에서 24도, 낮 최고기온은 31도까지 오르는 곳이 있습니다. 평양의 낮 최고 30도, 개성, 중강, 해산의 낮 최고가 31도입니다. 신의주 29도, 함흥 28도, 원산 26도, 청진 24도, 낮 최고 예보돼 있습니다. 동해상 먼바다는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앞바다 쪽은 흐리고 가끔 비 내립니다. 앞바다 물결 0.5에서 1m, 서해는 흐리고 비 내리는 날씨고요. 앞바다 물결 0.5에서 2m, 먼바다 2.5m로 오후에 물결이 더 높겠습니다. 7월 22일 토요일에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김정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러시아가 흑해 곡물 협정에서 탈퇴한 것에 대응해 육로를 통한 우크라이나 곡물 수송을 늘려야 한다고 유럽연합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내주 통가와 뉴질랜드 그리고 호주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라크 정부가 스웨덴 내 코란 모독 시위에 항의해 자국 주재 스웨덴 대사를 추방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먼저 우크라이나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러시아가 흑해 곡물 협정 이행을 중단한다고 선언한 뒤에 유엔과 유럽연합이 우크라이나산 곡물 반출 방법을 두고 지금 고심을 하고 있는데 EU의 고위 관리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아주 눈길을 끄는 그런 말을 했네요.
네,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 대표가 2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외교이사회에 참석하기에 앞서 기자들에게 이른바 연대 회랑을 통한 곡물 수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렐 대표는 폴란드가 상황에 따라 국경을 닫아 우크라이나산 곡물 반입을 막겠다고 한 것에 대한 기자 질문에 그렇게 답했습니다.
연대 회랑이요? 이게 뭐 어떤 건가요?
네, 흑해 항구들에 쌓여 있는 많은 곡물을 우크라이나와 접한 EU 회원국들 국경을 넘어 운송하는 경로로 일종의 수출 우회로입니다. 지난해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고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서 반출된 곡물 가운데 대략 60%가 이 연대 회랑을 거친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보렐 대표의 얘기는 육지의 우회로를 통해서 우크라이나 곡물 반출하는 것을 늘리자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보렐 대표가 이런 우회 수송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한 겁니다. 그런 또 바닷길이 막히면 EU 항구들을 통한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는데요. 이거는 우크라이나 인접국들의 더 큰 노력을 뜻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인접국들이 더 노력해야 된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달라는 거죠?
네, 보렐 대표는 흑해 항구들에 있는 곡물을 가져오기 위해서 국경을 개방하고 수송을 쉽게 하는 등 인접 나라들이 더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회원국들이 더 관여해야 한다면서 지금까지는 많은 일을 했지만 앞으로도 이를 더해야 한다고 보렐 대표는 요구했습니다.
네. 자, 우크라이나와 접한 나라들의 국경을 더 개방하라고 요구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폴란드 등 몇몇 회원국은 또 생각이 다르군요.
그렇습니다. 이 폴란드를 비롯해서 불가리아와 헝가리, 슬로바키아, 또 루마니아 등 다섯 개 나라가 이런 국경 개방 확대를 반대합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EU 집행위원회가 지난해 5월엔 우크라이나산 밀과 옥수수, 유채 씨앗, 그리고 해바라기 씨 등이 우크라이나에서 이들 나라에 수입되는 걸 금지한 바 있었습니다.
네. 자, 이들 나라가 우크라이나 곡물이 들어오는 걸 금지해달라고 했던 특별한 이유가 있었죠?
네, 우크라이나 곡물이 자기 나라를 통과해서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이 나라 안에서 그냥 팔리는 경우가 자주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산 곡물이 국내 곡물보다 값이 아주 싸기 때문에 현지 농민들이 피해를 본다라는 그런 불만이 나왔는데요.
네.
그러자 이들 나라가 이 우크라이나산 곡물이 자기 나라에 들어오는 걸 금지해달라고 EU 집행위원회 측에 요구했던 겁니다.
예, 그 조처가 시한이 있었죠.
네, 이들 다섯 개 나라를 그냥 통과하는 걸 보장하는 걸 조건으로 지난 6월에 한 차례 연장돼서 오는 9월 15일이 시한입니다.
네.
그런데 이들 나라 농업장관이 최근에 이 폴란드 바르샤바에 모여서 회담하고 공동 성명을 냈는데요. 이 성명은 이 조처를 연장할 뿐만 아니라 확대해달라고 또 집행위 측에 요구했습니다.
네, 뭐 국경 개방 등을 통해서 더 많은 일을 해달라고 하는 게 보렐 대표의 당부인데 이거하고는 또 어긋나는 요구네요.
맞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특히나 이 폴란드가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폴란드 농무장관이 이번 회담에서 이 집행위가 수입 금지 조치 시한을 올해 말까지로 연장하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국경을 닫겠다고 엄포를 놓았는데요.
네네.
그러자 헝가리도 여기에 호응해서 자신들도 같은 조처를 하겠다라고 위협했습니다.
예. 이런 상황을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사실 우크라이나 관련은 현재까지는 이들 나라를 공개적으로 비판하지 않는 조심스러운 자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이 20일 EU 외교이사 측의 화상으로 자국 곡물 수출을 위한 모든 가능한 대체 경로를 확대하고 이를 총동원해달라고 또 촉구했습니다.
네.
그는 특히 이 곡물 수출에 대한 어떤 제한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현 상황에서는 모든 국경을 열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20일에 모인 EU 외교이사회가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연장했네요.
네, 기존에 있는 제재를 6개월, 그러니까 내년 1월 31일까지 연장했습니다.
네.
EU가 지난 2014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강제로 병합하자 처음으로 제재를 부과했고요. 지난해 또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면서 이걸 크게 확대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날 EU 외교이사회가 이란을 겨냥한 새로운 제재 방안도 내놨습니다.
네. 자, 이란을 다시 제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네, 시리아와 러시아를 군사적으로 도왔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번 새 제재안은 UAV, 이 무인 비행체 제작에 들어가는 부품을 EU 회원국이 이란에 수출하는 걸 금지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곧 남태평양에 세 나라를 순방한다고요?
네, 미국 국무부는 블링컨 장관이 오는 24일부터 29일까지 일정으로 통가와 뉴질랜드 그리고 호주를 방문한다고 20일 발표했습니다.
네, 자, 왜 이 나라들 방문합니까?
네, 국무부는 블링컨 장관이 이들 나라에 가서 지역 안보와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특히 통가에서 올해 문을 연 미국 대사관 헌정식에 참석할 예정이고요.
네.
또 뉴질랜드에서는 여자 월드컵 축구대회에 나가는 미국 대표팀 경기를 또 참관할 예정입니다.
네. 자, 블링컨 장관, 미국의 외교수장인데요. 이 지역을 자주 방문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난 2021년 1월에 국무장관이 된 뒤에 이번 방문까지 해서 모두 12번이나 인도 태평양 지역을 찾는 겁니다.
네.
특히나 블링컨 장관은 지난 2017년 이래 미국 국무장관으로는 처음으로 뉴질랜드를 찾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에 맞서서 이들 태평양 섬나라들의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올해 하반기에는 또 이들 나라 지도자들이 워싱턴에 다시 모인다는 소식도 있군요.
네, 조셉 윤 태평양 도서국 협약 특사는 오는 9월에 바이든 대통령이 두 번째 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를 주최한다고 20일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9월에도 워싱턴에서 첫 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를 연 바 있었습니다.
네, 자, 그때 바이든 대통령이 태평양 도서국들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죠?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태평양 섬나라 지도자들이 중국의 경제적 강요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왔고 또 주민들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 이 동맹국 및 협력국들과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미군이 태평양 도서국 가운데 하나인 이 파푸아뉴기니네 이 군 기지를 15년 동안 사용할 것이라는 그런 소식도 있네요.
네, 몇몇 매체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지난 5월에 이 두 나라가 서명했던 협정에 따라서 파푸아뉴기니가 미군이 자국 내 기지 6곳을 15년 동안 쓰는 걸 허용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국방부는 로이드 오스틴 장관이 다음 주에 파푸아뉴기니를 방문해서 협정 이행을 위한 다음 단계 조처를 논의할 거라고 최근 밝혔습니다.
네. 자, 미국이 태평양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군 기지 더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미국은 영내에서 전력을 증강하는 중국군의 대응에 파푸아뉴기니뿐만 아니라 필리핀 등 몇몇 태평양 섬나라 안에 기지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이라크와 스웨덴, 지금 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네요.
네, 모하마드 시아 알수다니 이라크 총리가 20일 스웨덴에서 한 남성이 이슬람 경전인 코란을 모독하는 시위를 벌이자 여기에 향해 자국 주재 스웨덴 대사를 추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럼 또 스웨덴에 있는 자국 대리대사도 철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네. 자, 이날 이라크 바그다드에 있는 스웨덴 대사관 습격당했네요.
그렇습니다. 이 스웨덴에서 코란을 불태우는 시위가 있을 거라는 소식을 듣고 화가 난 군중들이 20일 일찍 이 대사관 경내로 난입했고요. 여기서 또 작은 불을 내기도 했습니다.
자, 이라크와 스웨덴 이 두 나라 사이에 20일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스웨덴에 사는 한 이라크 남성이 당국으로부터 시위 허가를 받은 뒤에 스톡홀름에 있는 이라크 대사관 앞에서 코란을 불태우겠다라고 예고한 게 발단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실이 알려지자 격분한 이라크 사람들이 바그다드의 스웨덴 대사관을 습격한 겁니다.
스웨덴 대사관의 그 습격에 대한 이라크 정부 대응은 어땠습니까?
네, 동이 트면서 이 경찰과 보안관리들이 대사관에 모였고요. 소방관들이 들어가서 또 불을 껐습니다.
네.
이후에 수단이 총리가 보안관리들을 만났는데 여기서 성명이 나왔습니다. 성명은 당국이 불을 지른 사람들을 처벌할 것이며 임무에 태만했던 관리들을 조사에 넘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예고된 대로 이날 20일에 코란을 태우는 일이 발생하면
네.
스웨덴과의 외교 관계를 끊을 거라고 스웨덴 측에 통보했다고 합니다.
네. 그 뒤에 스웨덴 대사 추방 명령이 나온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스톡홀름 이라크 대사관 주변에서 두 남자가 결국에 반 이슬람 시위를 벌이자 이 명령이 나왔습니다.
네, 네.
이번에 시위를 벌인 사람 가운데 한 명이 이 스웨덴에 사는 살완 모미크 씨입니다. 그런데
네.
이 모미크 씨가 지난 6월에도 이 스톡홀름에 있는 한 이슬람 사원 앞에서 이 코란을 불태워서 또 파란을 일으킨 바 있었습니다.
네, 그 모미크 씨가 그날도 코란 태웠습니까?
아닙니다. 이날은 대신에 그냥 코란을 밟고 찼습니다. 그는 또 이라크 이슬람 시아파 지도자인 무크타다 알사드르와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사진 그리고 이라크 국기에도 똑같이 했습니다.
네. 그래도 이번에는 코란은 불태우지 않았는데 스웨덴 정부 쪽에서는 지금 어떤 얘기 나오고 있습니까?
네, 외무부가 성명을 냈는데요. 이라크 주재 대사관 습격을 비난하면서 이라크 정부는 외교 활동가 직원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이날 이라크 외무부도 성명을 내고 대사관 습격을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대사관 경내로 들어갔는지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또 미국 국무부와 EU도 이번 사건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예. 자, 코란을 불태운다는 것, 이거 무슬림들한테는 절대 용납할 수가 없는 일이죠?
물론입니다. 이 성스러운 경전인 코란을 불태우는 건 심각한 신성 모독으로 여깁니다.
네, 지구촌 오늘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미 연방 대법관에 대한 윤리 강령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상원 법사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국가 채무 불이행, 즉 디폴트 위기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무단을 구성했습니다.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미 하원 의장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탄핵소추 결정 말소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매카시 하원 의장 이를 부인했는데요. 관련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미국 최고 사법기관인 연방대법원에 이 윤리 강령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상원에서 추진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연방대법원이 구속력 있는 윤리 강령을 채택하고 대법관의 재산 공개 등을 강화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의 법안이 상원에서 진전을 봤습니다. 상원 법사위원회는 20일 대법원 윤리 기피 투명성 법안을 11대 10으로 통과시켰는데요. 해당 법안은 이제 상원 전체 표결을 위해 본회의로 올라갑니다.
네, 자, 연방대법원 헌법을 다루는 최고 기관인데 윤리강령에 관한 법안이 추진되는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요.
예, 따라서 법안 발의 과정에서부터 관심을 끌고 있는 건데요. 민주당 소속으로 상원 법사위원회를 이끄는 리처드 더빈 위원장은 이 법안은 대법관들의 윤리적 실책이 꾸준히 잇따라 보고된 후 대법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민주당 소속인 쉘던 화이트하우스 의원은 우리나라의 최고 법원이 연방정부 어디보다도 윤리 기준이 가장 낮기 때문에 해당 법안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대법관들에 대한 공식적인 이 윤리 강령이 지금 하나도 없는 건가요?
미국에서 성문화된 윤리 규정을 채택하지 않은 유일한 법원이 바로 연방 대법원입니다.
예.
이 때문에 잠재적인 윤리 충돌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미국 정부 윤리법에 따르면 연방 판사와 연방 의원, 연방 공무원들은 재정 현황과 외부 소득을 신고해야 하고요.
그렇죠?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부터는 어떠한 선물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요. 현재 상원이 추진 중인 법안은 연방 대법관 들에게도 여행과 선물, 외부 수입 공개 등 강화된 감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의회가 이렇게 대법관들의 윤리 규정 법안을 추진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네, 최근 잇따른 연방 대법관들의 향응 논란이 배경이 됐습니다. 지난 4월 초 미국의 인터넷 언론인 프로퍼블리카는 보수 성향인 클레런스 토머스 대법관이 매년 여름마다 댈러스 지역 기업인 할런 크로시 소유의 개인 리조트에서 머물러 왔고 부부 동반으로 크로시 전용기를 타고 해외 요트 여행에 갔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네.
또 토머스 대법관이 크로시와 부동산 거래를 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크로시는 해당 보도에 대해 친구들끼리의 모임으로 토머스 대법관에게 영향을 주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지만 논란은 커졌습니다.
네. 토머스 대법관 말고도 다른 법관들에 대한 윤리 문제도 제기가 됐군요.
네. 이 프로퍼블리카 보도에 따르면 역시 보수 성향인 세뮤얼 엘리토 대법관은 지난 2008년 공화당 후원자와 함께 전 세계를 타고 호화 여행을 다녀왔지만 해당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또 AP통신은 최근 대법관들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대학에서 강연하고 자신의 저서를 구입하도록 강요했다고 보도했는데요.
네.
자, 진보 성향인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보좌관을 통해 미시간 주립대 신입생 배포용으로 자신의 저서를 10만 달러어치 주문하도록 요구한 사실도 드러냈습니다.
대법관들은 이런 논란이 생기면 어떻게 대응합니까?
네, 토마스 대법관은 법원과 관련이 없는 사람과 주고받은 후에 대해선 신고 의무가 없다고 밝혔고요. 얼리토 대법관은 월스트리트 저널에 실은 사설을 통해 자신은 적절하게 행동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소토마요르 대법관의 경우 대법관과 직원들이 적정한 규정을 따르도록 요구받았다고 대법원은 밝혔습니다.
네. 자, 이런 논란 끝에 결국 법안까지 추진이 되는 건데요. 이 해당 법안은 어떻습니까? 의회의 어떤 전폭적인 초당적인 지지 받고 있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 상원 법사위원회에서 11대 10으로 가까스로 통과됐는데
예.
의원들의 당적을 그대로 반영한 결과입니다. 자, 민주당은 법안을 지지하는 반면 공화당은 반대하고 있는데요.
네.
현재 대법원 구성은 6대 3으로 보수 우위를 보이고 있고요. 또 최근 이 낙태권 폐기 등 보수적인 판결을 연이어 내놓으면서 민주당이 윤리를 무기로 대법원을 압박하고 있다고 공화당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자, 공화당 쪽 얘기 조금 더 들어보죠.
네, 공화당 중진 린지 그레엄 의원은 20일 법사위 표결을 앞두고 이 법안은 대법원을 더 강하게 혹은 더 윤리적으로 만들기 위해 공안된 것이 아니라 보수적인 법원을 파괴하기 위해 고안된 법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법안 추진과 관련해서 지금 적법성 논란도 있습니까?
예, 입법부가 사법부를 통제하려는 것은 미국의 삼권 분리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입니다.
네.
공화당 소속 존 코넨 의원은 대법원은 우리가 관할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동등한 정부기관이라며 따라서 해당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대법원이 통제력을 잃었고 이를 구하기 위해 의회가 필요하다는 잘못된 서사의 일부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대법관들은 그러면 의회의 이런 움직임에 어떤 입장인가요?
네, 앞서 지난 4월 법사위원회는 존 로버츠 대법원장의 대법원 윤리 규정에 관한 청문회 출석을 요구했는데요. 로버츠 대법원장은 상권 분리에 대한 우려와 상권 분립 유지의 중요성을 이유로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또 현직 대법관 9명은 이례적으로 공동 성명을 내고 윤리 규정과 관행에 관한 성명을 자발적으로 고수할 것이며 독립적인 감독 추진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 법안을 둘러싼 논란이 이렇게 큰데요.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상원에서 민주당 51대 공화당이 50 근소한 차이로 다수당인 상황에서 법안이 통과되려면 더 많은 공화당 의원의 표를 확보해야 하는데요.
네.
하지만 많은 공화당 의원이 이 해당 법안을 당파적인 시도로 보는 만큼 표 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에서는 해당 법안을 전혀 다룰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네.
공화당 그레이엄 의원은 이 법안이 아무데도 가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채무 불이행, 그러니까 디폴트 위기 차단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는 소식이네요.
예, 바이든 대통령이 부채 한도 설정 문제로 디폴트 위기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법적, 정책적 옵션을 모색할 것을 보좌관들에게 지시했다고 백악관이 20일 밝혔습니다.
네. 자, 어떤 식으로 방안 마련에 나설까요?
예, 바이든 대통령이 실무단을 구성했습니다. 스튜어트 델러리 백악관 고문과 레이얼 브레이너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공동으로 실무단을 이끌게 되는데요. 백악관을 서명해서 의회가 채무불이익 위기를 과거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잠재적 조처와 의회의 조치 부재로 야기될 미래 위기를 피하기 위해 헌법에 기반한 다른 접근법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 정부기관이 이런 노력에 동참하는 겁니까?
네, 실무단에는 제닌 옐런 재무부 장관과 메릭 갈랜드 법무부 장관, 샬란다 영 백악관 예산국장, 제러드 번스타인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실무단은 법률, 경제 전문가 등과의 면담을 통해 부채 한도 대체에 따른 디폴트 차단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간다는 계획인데요.
네네.
이 백악관에 따르면 실무단은 하버드 로스쿨의 로런스 트라이브 명예교수 등 4명의 법학자와 첫 모임을 가질 예정입니다.
네. 자, 미국에서 채무 불이행 위기가 좀 빈번하게 일어나죠. 왜 그렇습니까?
예, 자, 미국은 정부가 빌릴 수 있는 돈의 규모를 의회가 정하기 때문입니다.
예.
자, 부채가 한도에 도달해 채무 불이행 사태에 빠지는 걸 막기 위해 의회는 한도를 상향하거나 한도 적용을 유예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정치적 대립으로 부채 한도 설정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국가 부도 위기 직전까지 간 적도 있습니다.
네, 자, 미국이 디폴트 위기 아주 아슬아슬하게 넘겼던 게 얼마 전이거든요.
맞습니다. 공화당은 정부의 방만한 지출 문제 삼아 부채 한도 협상에 나서지 않겠다고 버텼는데요.
네.
결국 지난 5월 내년 회계 연도에 정부 지출을 일부 제한하는 대신 부채 한도를 2년간 상향하기로 공화당 소속 케빈 맥카시 하원의장과 합의한 바 있습니다.
네. 자, 실무단이 전문가들과의 회담에서 어떤 방안을 논의하게 될까요?
네, 아주 구체적으로 밝혀진 내용은 없습니다. 자, 이번에도 부채 한도 합의가 지연되면서 일각에선 아예 부채 한도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고요.
네네.
또 바이든 대통령이 수정헌법 14조를 발동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는데요. 수정헌법 14조는 연방정부의 모든 채무는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정부가 의회를 거치지 않고 직접 부채 한도를 상향할 수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네.
자, 이번에 실무단이 전문가들과 만나 이런 방안들을 지지할지 또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를 내놓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자, 과거 연방 하원에서 의결됐던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과 관련된 내용이네요.
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20일 케빈 맥카시 하원의장이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 소추안과 관련한 내용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비밀리에 약속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하원에서 두 차례 의결됐던 이 탄핵 소추안을 말소하는 안건을 표결에 붙이겠다고
네.
맥카시 하원의장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그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하원에서 언제 의결이 됐던 겁니까?
네, 총 두 차례 의결됐습니다. 지난 2019년 12월에 첫 번째 탄핵 소추안이 의결됐습니다.
네.
당시는 지금과 달리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군사 지원을 내세워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 헌터 바이든 씨에 대한 수사를 압박했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는 언제였습니까?
지난 2021년 1월입니다. 1월 6일 대선이 끝난 뒤 이를 인증하는 절차가 의회에서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대선 결과에 불복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의회에 난입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후 의회는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트럼프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는데 두 차례 탄핵 소추안 모두 상원에서는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맥카시 의장이 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하원의 탄핵 소추 결정을 말소하는 안건을 표결에 붙이겠다고 약속했다는 거죠?
맞습니다.
왜 그렇게 한 겁니까?
네, 폴리티코는 앞서 메카시 의장이 한 발언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분노하게 만들었고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런 약속이 나온 거라고 전했습니다.
예.
발언이란 건 메카시 하원 의장이 이 CNBC 방송과 진행한 인터뷰 도중에 나왔는데요. 이 당시 인터뷰에서 메카시 하원 의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의 가장 강력한 후보인지는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한 소식통은 당시 발언이 큰 파장을 일으키자 메카시 하원 의장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연락해 자신의 발언이 실수였다며 이를 사과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메카시 하원 의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약속을 했다는 겁니까?
네, 폴리티코는 메카시 하원 의장이 의회가 8월 휴회에 들어가기 전 이를 표결 안건으로 올려 통과시키는 걸 추진했다고 약속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그런데 메카시 하원 의장은 곧바로 이 보도 부인했네요?
그렇습니다. 메카시 하원 의장은 이날 의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당 내용에 관한 질문을 받자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이를 약속한 거래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다만 메카시 하원 의장은 하원에서 두 차례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 것은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던 것이지 증거에 기반한 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메카시 하원 의장은 안건을 표결에 올리는 것은 다른 사안과 마찬가지로 위원회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이 메카시 의장은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 소추 결정 말소에 대해 열린 입장을 보인 바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다른 공화당 의원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인가요?
네, 폭스뉴스는 많은 공화당 의원은 이것이 공화당을 더 취약하게 만들 것이라며 이에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돈 베이컨 공화당 하원 의원은 지난달 탄핵 소추 결정을 말소하자는 생각은 자신이 보기에 조금 이상한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탄핵 소추안이 의견된 것은 이미 일어난 일일 뿐이라며 이에 반대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상원과 하원은 한 법안을 두고 이견이 생기면 수정안을 주고받으면서 단일 법안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런 시도가 실패하면 양원협의위원회를 만들어 단일안을 만듭니다. 협의위원회가 보고한 안을 상원과 하원이 모두 승인하면 이제 마지막 절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의회 입법과정 마지막 순서로 대통령 서명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욱 기자입니다.
Our presence here today is remarkable and improbable. With all the punditry, all of the lobbying, all of the game playing that passes for governing in Washington.
2010년 3월 23일 당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조 바이든 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 그리고 몇몇 강요가 지켜보는 가운데 건강보험 개혁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법안에 서명한 뒤 오바마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자신이 방금 서명한 법안의 역사적인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하원과 상원이 같은 형태의 법안에 합의하면 최종 법안을 공식 형태로 준비해 대통령에게 보냅니다. 대통령은 의회가 법안을 송부한 날 자정부터 일요일을 제외하고 열흘 안에 법안에 서명하거나 이를 거부합니다. 대통령이 기한 안에 법안에 서명하면 이 법안은 정식 법이 됩니다. 대통령이 의회가 보낸 법안에 서명하지도 않고 거부하지도 않는 즉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아도 의회가 휴회한 때를 제외하고 해당 법안은 대통령 서명 없이도 공식 법이 됩니다.
This bill has too much pork, too many conditions, and an artificial timetable for withdrawal. As I've made clear for weeks, I will veto it if it comes to my desk. And because the vote in the House was so close, it is clear.
연방헌법 제1조 7항에 따라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지 않기로 하고 의서를 달아 이를 발의한 원으로 돌려보내면 이 원은 해당 법안을 재심의해야 합니다. 대통령으로부터 법안을 돌려받은 원은 법안을 상임위원회에 넘기거나 아니면 표결로 대통령 거부권을 뒤집으려고 시도할 수 있습니다. 만일 표결을 통해 법안을 다시 통과시키면 이 원은 해당 법안을 다른 원으로 보냅니다. 한편 이 법안을 받은 다른 원은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 정합니다. 대통령 거부권을 뒤집으려면 양원 모두 여기에 동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양원에서 모두 정족수가 출석한 가운데 기록 표결로 3분의 2 찬성이 나와야 합니다. 반면에 법안을 발의한 원이 표결로 대통령 거부권을 뒤집기로 합의하지 않으면 이 법은 폐기되며 다른 원은 이 의제를 두고 아예 표결할 기회가 없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제정된 법은 국립문서보관소에 있는 연방관보실로 송부되고 여기서 공법 번호가 부여되며 일반 미국 법령 다음판에 들어갑니다. 2019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활동한 116대 의회에서 의회가 대통령 거부권을 뒤집은 건수는 단 한 건입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의회 입법 과정 마지막 시간으로 대통령 서명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입니다. 최근 프랑스 파리 외곽에서 알제리계 10대 청소년이 경찰의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으로 프랑스 사회의 인종차별 논란과 이민자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이 시간에는 프랑스의 오랜 사회적 갈등 현안인 이민자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석 기자입니다.
흔들리는 자유, 평등, 우애 정신.
자유와 평등, 우애는 지금의 프랑스를 있게 한 숭고한 혁명 정신입니다. 1789년 7월 14일 절대주의 왕정 체제 한거에서 바스티유 감옥을 점령한 프랑스인들의 시민혁명은 근대 민주주의의 탄생을 알린 신호탄이 됐고 혁명정신인 자유, 평등, 우애는 오랜 세월 프랑스인들의 의식 저변에 깔린 신념이자 자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프랑스 사회의 근간이 되어온 이 자유와 평등 우애 정신은 멍들어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The teenager identified as Nahel M was of Algerian descent and activists say he was killed.
지난달 나엘이라는 17살 청소년이 경찰의 교통 검문을 피해 달아나다가 근거리에서 경찰이 쏜 총을 맞고 숨졌다는 소식에 프랑스 시민들은 분노하면서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수도 파리를 비롯해서 제2의 도시인 마르세유, 리옹, 툴루르 중 프랑스 도시 곳곳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주일 가까이 이어졌고 경찰과 시위대의 충돌로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 시위는 10대 소년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애도하는 수준을 넘어서 일부 지역에서는 방화와 약탈 등 소유사태로 비화했는데요. 이는 그동안 골마 있었던 인종 갈등과 사회, 경제적 불평등, 불공정한 법 집행 등에 대한 분노가 한꺼번에 폭발한 거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톨레랑스의 위기.
프랑스인들을 대표하는 또 하나 중요한 덕목과 가치는 프랑스어로 톨레랑스라고 하는 관용 정신입니다. 이 톨레랑스는 넓은 의미에서 나와 다른 사람의 다름을 존중하고 인정한다는 고상한 정신입니다. 여기에는 다른 문화, 다른 인종을 인정하고 차별과 편견에 반대하는 개념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프랑스 사회 일각에서는 이러한 톨레랑스가 선택적인 관용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다른 주변의 유럽 나라들보다 이민 역사도 길고 이민자들에게 개방적이고 우호적인 나라로 알려져 왔습니다. 하지만 이민자들이 급증하면서 관용의 정신을 토대로 보편적인 가치를 중시해왔던 프랑스와 그들의 고유 문화와 풍습을 지키려는 이민자 사회가 충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정부는 인종차별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는 인정하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지난해 연임에 성공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이민 정책 기조는 프랑스의 정체성 강화입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는 언제나 이민자들의 나라였고 우호적이지만 프랑스가 모든 사람을 다 받아들일 수는 없는 노릇이라는 입장입니다. 프랑스 정부는 올해 초에 불법 이민 단속은 엄격하게 강화하되 합법적인 이민은 장려하고 부족한 노동력 문제 해결을 위해서 불법 이민자들에게 한시적 체류를 허용하는 내용의 이민법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는데요. 하지만 어느 쪽의 지지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프랑스 이민자 현황.
프랑스에서 이민자 문제가 왜 이렇게 심각한 사회적 갈등이 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프랑스의 인구 분포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프랑스 전체 인구는 7월 10일 기준으로 약 6,500만 명인데요. 이들 가운데 약 10.5%, 690만 명은 프랑스가 아닌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바꿔 말해서 10명 중에 적어도 한 명은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이란 소리입니다. 특히 이 가운데 약 500만 명은 유럽 지역이 아닌 대부분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로 언어, 문화, 역사적 배경이 많이 다른데요. 알제리나 튀니지 등 과거 프랑스 식민지였던 나라들이 주로 이슬람권 국가이다 보니까 프랑스의 전통적 기독교 문화와는 또 큰 간극이 있습니다.
깊어지는 갈등, 사회 문제 증가.
경제적 불평등은 이민 사회의 불만을 더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사회에 동화하지 못한 이들은 대개 도심 외곽 지역에 살면서 빈곤층을 이루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범죄와 실업률 증가 등 각종 사회 문제가 야기됐습니다. 프랑스에서 나고 자라, 프랑스에서 교육을 받고 프랑스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이민 2세대, 3세대는 사회적 편견과 인종, 종교적 차별에 반발했습니다.
We're not considered French and they only look at the color of our skin. Where we come from even if we were
이들은 프랑스 사회의 일원이 됐지만 여전히 인종적, 종교적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이 만연해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인권 운동가들은 특히 프랑스 경찰의 공권력 남용과 폭력적 대응은 흑인이나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들이 자주 겪는 일반적 형태의 차별이라고 지적하는데요. 한 독립적 인권단체의 2017년 자료에 따르면 아랍계 흑인들이 경찰의 불심 검문을 받는 비율이 다른 인종에 비해서 20배나 높았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정부는 경찰이 관행적으로 인종차별한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프랑스는 예전부터 인종차별하지 않는 나라, 모든 시민은 일단 프랑스인이라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이러한 인식과 접근법은 도리어 사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개선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사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10년 새 프랑스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테러 사건은 프랑스 사회의 반난민, 반이슬람 정서를 더 부채질하고 있는데요. 지난 6월에도 시리아 출신 난민 신청자가 프랑스 남동부의 한 공원에서 칼부림 난동을 부려서 아기와 어린이 등 여러 명이 다치는 사건이 벌어져서 프랑스를 큰 충격에 빠지게 했습니다. 뉴스의 화제 인물을 소개하는 뉴스 속 인물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입니다. 지난 7월 18일은 국제 넬슨 만델라의 날이었습니다. 유엔은 2009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서 민주화와 인종차별 투쟁으로 점철된 그의 생애를 기려서 그의 생일인 7월 18일을 국제 넬슨 만델라의 날로 제정했는데요. 매년 이날이 되면 여러 나라에서 67분 동안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는 기념행사 등을 통해서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의 생애를 기립니다. 67분은 그가 인종차별에 맞서고 평등을 쟁취하기 위해 싸웠던 67년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은 1918년 7월 18일에 태어나서 2013년 12월 5일 95세를 일기로 사망했습니다. 어릴 때 이름은 롤리 랄라입니다. 넬슨이라는 이름은 그가 초등학교 때 모든 학생은 기독교 이름을 갖게 하는 학교 관행에 따라서 그의 선생님이 지어준 이름입니다. 성장하면서 그는 남아프리카 흑인들의 비참한 현실을 깨닫게 됐고요. 대학 시절에는 학생 시위에 참가하면서 흑인 인권 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1944년에 아프리카 민족회의라는 청년 동맹을 조직했고 1952년에는 남아공 최초의 흑인 변호사 사무실을 열어서 흑인들의 희망이 됐습니다. 1960년 요하네스버그 샤프빌이라는 곳에서 남아공의 악명 높은 흑백 분리 정책인 아파르테이트 폐지를 요구하는 시위가 있었는데요. 당시 국민당 정부 경찰은 비무장 시위대를 향해서 발포했고 약 7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사건에 충격을 받은 그는 비폭력 노선을 포기하고 무장투쟁으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가 1962년 경찰에 체포됐고요. 이후 종신형을 선고받고 로벤섬 교도소 등에서 복역하다가 약 27년 만인 1990년 석방됐습니다. 40대 초반에 교도소에 들어가서 이른 노인이 되어 세상 밖에 나온 그는 보복과 투쟁 대신에 용서와 화해를 설파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노력이 인정을 받아서 1993년에는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1994년 4월 남아공화국 역사상 처음으로 흑인이 참여하는 총선거가 실시되는데요.
Today all us do, by our presence here and by our celebrations in other parts of our country.
이 선거에서 만델라는 남아공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 선출돼서 1999년까지 재임합니다. 그는 과거 청산과 사회 통합을 위해서 진실화해위원회를 만들었는데요. 진실을 고백하는 가해자에게 처벌 대신에 사면을 골자로 한 이 진실화해위원회는 용서와 화해의 모델이 됐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이 시간에는 프랑스 사회의 이민자 갈등 상황 짚어봤고요. 뉴스 속 인물로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박영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열기를 견딜 수 없으면 주방에서 나가라.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 한 말인데요.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 한다는 표현과 같습니다.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John, I noticed that you've been complaining a lot about our company lately. What's been bothering you?
Where do I even begin? The workload is overwhelming. The management seems detached from our needs. And there's a lack of appreciation for the hard work we put in. It's frustrating.
I understand that you are frustrated, but constantly banting about it won't solve anything. Remember, if you can't stand the heat, get out of the kitchen.
But I don't want to just complain and leave.
존이 회사 일이 많고 관리자들이 직원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모르고 있다며 답답하고 짜증난다고 하자 돌아온 말이 뭐였죠?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
If you can't stand the heat, get out of the kitchen.
말 그대로 열기를 견딜 수 없으면 주방에서 나가라. 어떤 소속된 단체나 회사에 일이 많아서 힘들거나 불만이 많아서 견디기 힘들 때, 그럴 때 나올 수 있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상원 의원 시절에 한 말입니다.
If you can't stand the heat,
열기를 견딜 수 없다면,
If you don't like the heat,
열기가 싫다면 두 가지 표현 모두 가능합니다.
If you don't like the heat, Get out of the kitchen.
열기가 싫으면 주방에서 나가라.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
If you can't stand the heat, get out of the kitchen.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느린 속도로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I noticed that you've been complaining a lot about our company lately. What's been bothering you?
Where do I even begin? The workload is overwhelming. The management seems detached from our needs, and there's a lack of appreciation for the hard work we put in. It's frustrating.
I understand that you are frustrated, but constantly venting about it won't solve anything. Remember, if you can't stand the heat, get out of the kitchen.
I don't want to just complain and leave.
대화 해석해 보겠습니다.
Where do I even begin?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나? 할 얘기가 너무 많을 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Where do I even begin? Where do I even start? I don't know where to begin.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I don't know where to start. The workload is overwhelming. The management seems detached from our needs, and there's a lack of appreciation for the hard work we put in. It's frustrating.
일이 너무 많고 경영진은 우리의 필요를 모르고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알아주지도 않고 너무 짜증납니다.
I understand that you're frustrated, but constantly venting about it won't solve anything.
당신이 화나는 것을 이해하지만 끊임없이 감정만 배출하는 것은 화만 내는 것은 어떤 일도 해결할 수 없어요.
Remember, if you can't stand the heat, get out of the kitchen.
기억하세요.
If you can't stand the heat, get out of the kitchen.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죠.
I don't want to just complain and leave.
나는 그냥 불평하고 떠나는 것은 원치 않아요.
If you can't stand the heat, get out of the kitchen.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I noticed that you've been complaining a lot about our company lately. What's been bothering you?
Where do I even begin? The workload is overwhelming. The management seems detached from our needs, and there's a lack of appreciation for the hard work we put in. It's frustrating.
I understand that you are frustrated, but constantly banting about it won't solve anything. Remember, if you can't stand the heat, get out of the kitchen.
But I don't want to just complain and leave.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If you can't stand the heat, get out of the kitchen.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
If you don't like the heat, get out of the kitchen.
두 가지 방법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OA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